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외우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Jesus for you, for us.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나 이구동성으로 대체적으로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참 감사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살았던 그 시대보다 과학도 기술도 문명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했고 그 당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에 비하면 현재는 그 비중이나 비율에 있어서 훨씬 더 적어졌고 과거에 살았던 분들보다는 우리는 더 많은 부를 누리며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오늘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 문제는 교회 안에서만의 문제는 아니고 교회 밖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회학자들이, 인류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이 문제들을 연구를 하고 제각기 많은 해답들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그 문제들이 많고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들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성군이라 불렸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을 받았던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과거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들고 수명도 짧고 의료기관과 시설과 의사도 부족하고 약도 없고 밑보이면 뒷산에 끌려가 죽을 수도 있었고 서로 다투다 보면 전쟁도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또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어릴 때부터 홀로 들에 나가 아버지의 양떼들을 돌봤던 그의 말에 의하면 곰도 만났고 사자도 만났고 많은 위험과 위협 속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시편 128편 121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당면했을 때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내가 고생하고 있을 때에 그런 사람을 볼 때에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참 교육을 잘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편지로 쓴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요, 객관적으로 보면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지요. 그리고 그의 입술을 빌어보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뛰어난 학자 밑에서 수학할 정도로 뛰어난 인재였고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 하에서 가장 좋은 환경과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때 청년의 모습 속에 성경에 묘사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늘 분노와 적개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청년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예수가 부활했고 승천했고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내가 없애버리고 타개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그는 걸어가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혹시 거짓말장이 아니야? 늘 의심과 저주의 눈빛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의 열정을 보면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그의 잘못된 신앙은요, 그의 눈을 멀게 하였고 그의 영혼과 정신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오직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만, 자신이 믿는 대로만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앞에 놓여진 문제에 함몰되어서 자기의 의로, 스스로의 의로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어쩌면 이런 사도 바울의 열심을 인정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요. 그리고 그를 사용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바꾸셔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들고 그를 흔들기 시작하셨습니다. 바울만 흔들기 시작하셨습니까? 그가 살아왔던 그의 주변의 상황들과 환경들과 모든 습관들과 사람들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전 세계 역사를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저는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우와,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세계를 흔드셨다니.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지금도 여러분을 흔들고 계시고 세계를 흔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되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오늘 이 제목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나죠? 여러분이죠?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감사란 무엇인가 한 네 가지 정도로 함께 요약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요, 상황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감사는 상황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신분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상황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내 정체성이 누구인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차별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잦았고요. 신앙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의 사정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셨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영화 가운데에 붙들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영광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라. 지금 어려움, 네가 닥치고 있는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믿는 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이익이나 편리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인식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행동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핵심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핵심입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자, 거꾸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감사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감사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죠.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다들 기도해 보셨잖아요. 어쩌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거듭한 어려움과 매맞음과 죽음에 직면했었던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것이 감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 주권을 설파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서 온전히 행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사람이에요. 증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실래요? 당신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좀 진심으로 합시다. 진심으로.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는 안경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안경을 이렇게 벗으면요, 여러분 얼굴 형체만 보여요. 눈도 안 보이고 코도 안 보이고, 벗고 아마 여러분 얼굴을 만지면 눈을 찌를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이 안경을 쓰면 여러분이 너무 잘 보여요.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이쁜지, 헤어스타일은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만졌고, 입술은 무슨 색으로 발랐는지 내가 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안경을 쓰면 여러분이요, 내게 닥쳐있는 이 환경들, 상황들, 요건들을요,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게 감사입니다. 상황을 그냥 주어지는 팩트로 보지 아니하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고 만지시고 연결해 가시는가를 아는 진리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있어요. 아주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아주 뚱뚱한 자매가 제 앞에 나타나서 빵긋 웃고 있습니다. 얼굴도 못생겼어요. 제가 이 자매에게 목사니까 솔직하게 팩트를 말하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 입술로는 옮기지 않겠습니다. 그 자매의 모습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면 제가 팩트로 이 자매를 평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자매를 평가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자매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매의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되잖아요. 내가 그 자매를 보며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면 이 자매를 놀리는 겁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감사는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내 마음에 들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든지 쉽든지 어렵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에 드는 것이 내게 해로운 것일 수도 있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찬양한 것처럼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입을 열어주시고 내 감정과 감각까지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가운데에 날마다 날마다 순종 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래야 내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때때로 실망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때에도 나와 정말 맞지 않는 힘든 사람을 만나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실 때에도 내가 원하지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에 근심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정말 시행하던 모든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눈앞이 깜깜해지고 가던 길이 막히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상황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상황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쉽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세요? 감사하라.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억울해도요, 좀 힘들어도, 좀 불편해도 감사합시다. 네 번째, 그래서요, 감사는 교회를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감사는 가정을 살리는 이유가 됩니다. 감사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감사를 남발하는 늘 감사를 말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계십니까? 혹 없다면 지금부터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드십시오.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흉내내 보십시오. 여러분 입술 가운데에 감사를 좀 달아보십시오. 아니면 지금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하루에 10번은 감사를 말하겠습니다. 내가 하루에 10사람을 만나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눈이 열리면 무엇을 보게 돼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귀가 열리면 무엇을 듣게 돼요? 나를 흠잡고 험담하는 소리를, 나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요. 하나님, 나의 감각을 열어서, 나의 감정을 열어서, 나의 모든 인생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만남 가운데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작정하신다면 지금부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따 가서 점심 먹을 때에 그냥 타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한마디씩만 해줘 보세요.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겁니다. 오늘 처음 본 사람, 그동안 인사 안 한 사람들을 만났다고 한다면 오늘 가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아까 우리가 같이 인사했던 것처럼 당신이 내 앞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우와, 분위기가 확 달라질 거예요. 내가 감사하면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내가 감사하면 우리 가정이 다시 세워지고, 내가 감사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니죠. 다윗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의 달 11월입니다. 이제 벌써 오늘 16일 반도 안 남았어요. 얘기죠. 벌써 반이나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반이나 남았잖아요. 이 반이나 남은 이 11월 감사의 계절에 마음껏 감사를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거든요. 감사는 우리 의지를 내비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결단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정말 우리 교회가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는 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